유명한 독서가 마스오가 세이고에게 물어본 질문입니다. 사실 진작부터 엿죽고 싶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독서를 지속할 수 있는 건가요? 마스오가 세이고가 대답합니다. 저는 인생의 대부분을 독서와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 말은 저의 생활, 사고, 경제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해왔다는 뜻입니다. 정확히 계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 인생을 유지해온 금액 가운데 책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지출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독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독서 감각을 항상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과 관련해서 스스로 정해놓은 또 하나의 규칙은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독서 삼매경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며 일은 제대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저 혼자서 그러고 있으면 소용이 없고 동료들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일이 바쁘더라도 독서는 빼놓지 않겠다고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몸 상태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책을 읽어온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몸 상태와 취향과 하는 일에 맞게 독서하는 구조에 리듬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책쓰기 글쓰기 프로그램 꿈꾸는 만년필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혜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정원입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에 훅 가는 건가요?
네, 네, 그렇게 해야죠. 네.
네. 제 다음 주에 목에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서.
네, 아이 뭐 네. 녹음하시는 중간에 네. 회복되시면 그때 네. 조금씩 또 잘라서 또 길게 네. 또 해요. 괜찮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시켜주신 책은 어떤 책이에요?
네, 그 예전에 그 창조적 책 읽기 다독수리 답이다라는 책인데 지금은 독서의 신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책일 거예요. 그래서 마스오카 세이고라는 사람이 저술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인터뷰식으로 난 이야기를 엮어서 책으로 만든 내용이죠.
어떤 책인가요?
말 그대로 모든 독서에 관련된 이 사람의 노하우들을 이야기하고
네.
있습니다.
독서에 대한 노하우 많은 게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노하우가 있어요?
일단은 책이 무지무지하게 많고요. 노하우라고 하기보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이분이 그 개인 장서 이렇게 책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일하는 곳이 뭐냐면 그 아카사카에 있는 4층 건물로 편집 공학 연구소와 이 마스오카 세이고의 사무실이 함께 있는 곳인데 이곳하고 선생님 그 대개 이분의 대개 이렇게 있는 게 한 대략적으로 5에서 6만 권 정도 됩니다. 네.
웬만한 도서관 수준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우리 집 책이 한 지금 이제 한 5천 권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10배를 앞으로 사야지 이 정도 수준의 책이 되는 거죠. 내가 다 읽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 평생. 야, 5만 권. 네. 지금 난 만 권 읽는 것도 30년치 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읽으셨어요?
저 한 4천 권 정도 읽었죠.
몇 년 네. 걸렸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한 10년 정도 된 거네요. 그렇죠?
30년 안 돼서 끝나겠네요.
그건 모르죠. 뭐 뒤쪽으로 갈수록 그 초반에 그 체력과 이런 뭐
아니에요. 책을 읽는 거에는 탄력이 붙어요.
네, 아 그렇군요.
예, 지식 기초 지식이 높아지니 그 쌓여 있는 게 있으니까 탄력 붙을 거예요. 예.
아니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 뭐 예를 들어 뭐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책 있잖아요. 뭐 이런 자기계발서적만 읽으면 사실 하루에 한 10권, 20권 읽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뭐 사례 몇 개 뽑아내고 컨셉 몇 개 잡고 그러면 아는데 전혀 다른 분야 있잖아요.
코스모스 같은 책?
네, 전혀 다른 분야. 예를 들어 좋은 소설 이런 거는 이 처음부터 그 내용들을 쭉 읽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막 간독으로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태백산맥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지금 요즘 읽으세요?
네, 좀 오랫동안 계속 읽고 있는데 네. 중간에 그냥 넘길 부분이 없더라고요.
네.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읽는 저도 힘든데 쓰신 분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읽고 있죠, 요즘.
그러니까 아이 가장 최근에 어떤 교육 과정에 들어왔는데 사람들마다 그 최근에 감명 깊게 본 책인데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백산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최근에 읽었다고 그러면서 막 그 감동받은 목소리를 얘기하는데 야, 한국 문학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알겠다고. 왜서 번역서가 줄 수가 없다고 이 감동을 이거 어떻게 번역해서 표현할 수 있냐
그렇죠.
근데 읽어보신 분들 아마 어떤 내용인지 공감이 되실 거예요.
전 진짜 왜 그 한국 역사 3부작이라 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근현대사에 대해서 전쟁 전후해서 이렇게까지 깊게 들어가 있을 줄은 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요.
강추.
네. 정말 아 어설픈 책 몇 권보다 이런 깊이 있는 아주 오랜 생명력을 갖고 있는 책들을 이렇게 한 권 제대로 읽는 게 훨씬 더 많이 써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기억에도 많이 남고.
웬만한 역사서보다는 태백산맥이 더 나아요.
저도요. 저 맨 처음에 아니 내가 여태까지 배운 교과서는 뭐지? 거기에 그 돌멩이를 던진 게 사실 태백산맥이라서 사실 뭐 그 얘기만 해도 뭐 무섭지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책을 소개시켜드려서 미션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 책 속에는요 정말 수많은 이 맛속과 세이고의 독서 노하우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 최소한 초급인 나 수준은 이런 팁을 좀 활용해야 되겠다. 중급 정도 되면 요 팁을 해봐야 되겠다. 고급 정도 되면 요런 팁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10개 초급 4개 중급 3개 고급 3개 그래서 4, 3, 3 합하면 10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 10개의 독서 노하우를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급 이때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 중급 정도 되려면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적용해봐야 되겠다. 고급 정도 되면 이런 내용을 참고해서 적용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봐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럼 양코치님이 생각하는 초급 한 가지만 얘기해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초급 한 가지요. 일단 뭐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그걸 보자면 저는 머릿말하고 목차하고를 꼭 먼저 본다. 시작하기 전에
중급
정도 된다면 뭐 좀 다를 수 있지만 나눈다. 내가 읽은 내용을 예를 들어 같이 밥 먹다가 이런 책 읽어봤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우리끼리 회의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다. 이런 게 좀 있고요.
고급은요?
고급은 그걸 통해서 내가 글을 쓴다. 라는 게 좀.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쓴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글쓰기하고 좀 연관이 되고 독서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 독서라고 굉장히 잘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글로 그거를 내 생각을 이 읽은 것과 섞으면서 나의 경험 혹은 내가 확장된 지식을 갖다가 정리해보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팁으로.
양코치님의 칼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고급.
뭐 그것도 하나의 뭐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네. 미션 정리 다시 해주세요.
네. 그래서 책을 참고하시면 이 속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책 읽기 관련된 팁들이 나옵니다. 정말 저도 안 해본 팁 있어요. 네. 뭐 이렇게 향을 피우고 쓴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그 좀 뭐 이렇게 중세 시대에 있을 때 중세 시대에 관련된 좀 까칠까칠한 옷을 입는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안 해봤어요. 저도 근데 여러분들이 이 속에 굉장히 많은 몇십 가지 이상의 그런 독서와 관련된 팁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아 초급 때는 이렇게 한 네 가지는 해봐야 되겠다. 중급이 된다면 이런 세 가지는 나한테 적용해봐야 되겠다. 고급이 된다면 이런 세 가지는 적용해봐야 되겠다. 이걸 여러분 기준에 맞춰서 한번 뽑아내서 정리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함께 나눌 핫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핫 이슈는요. 제가 제목을 줬습니다.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는 힘들죠.
네.
뭐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네. 제가 뭐 하나의 예를 든 건데 예전에 궁금했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일본군 그 이제 2차 세계 대전 때 우리가 이제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네. 일본군 그 위안부로 끌려가신 많은 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수없이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정말 뭐 몇천 명, 몇만 명 단위의 분들이 있었는데 일본군 범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경험을 당했다라는 즉 나는 위안부였다라는 얘기를 하신 분이 한 200명 정도 좀 밖에 안 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아니 이렇게 많이 많은 사람들이 했을 때 200명이면 어떻게 보면 뭐 진짜 한 학교 수준도 안 되는 그런데 이걸 갖고 전쟁 범죄라고 이렇게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싸울 수가 있나 그래서 많이 있을 텐데 왜 그분들 안 나오실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그런 하나의 그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19살 때 위안부로 끌려갑니다.
네.
근데 이분이 다시 돌아오셨어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시고.
네.
근데 이분이 돌아와서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
왜? 엄마, 우리 엄마가 일본군 위안부였어 라는 사실을 자식들이 알게 될 때, 또 친구들이 거꾸로, 야, 네 엄마, 뭐, 일본, 뭐, 군대 군인 나한테 몸 팔렸다며,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놀려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또, 사람들의 시선도 무섭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막 그 남편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혹은 우리 자식들이 우리 엄마가 이렇게 끌려갔었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야기였던 거죠. 그거를 드러내놓으면 그럴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진술을 받고 물어보고 이런 얘기를 계속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숨기고 싶고 우리 아이들이 몰랐으면 좋겠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한 여자의 일생으로 바라보면 근데 그걸 역사의 진실을 위해서 이렇게 나서 주신 분이 정말 200명 정도씩이나 됐다는 게 너무너무 대단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막 너희 엄마여서 미안해. 뭐 당신 아내여서 정말 내가 미안해 이라고 했는데
네.
정말 미안하단 말을 해야 될 사람들은 할머니 이런 할머니 분들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의 삶을 짓밟아 놓고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할 줄 모르는 일본의 권력자들이나 책임 그 사람들과 결탁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반성해야 될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주제로 저는 맨 처음에 아 내가 역지사지를 이것조차도 잘 못했구나. 왜 그렇게 적은 사람들만이 진실을 위하러 싸우러 나올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했을 텐데.
네.
하지만 여자의 입장에서 그런 엄마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땐 정말 이 숫자도 정말 용기 있고 대단하신 숫자였구나. 이 죽음을 헛되하면 안 될 텐데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 전쟁 장소에서 많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많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그것도 그렇죠.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어요. 저도.
네. 저도 이거 인터뷰를 읽고 네. 내가 정말 그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고 했나 생각하려고 했나 뭐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네. 참 약간 창피하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또 핫 이슈 다른 게 있나요?
아, 핫 이슈요? 저희가 최근에 제가 공유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제목이 뭐냐면 죽도록 일하면 진짜 죽는다. 입니다. 무슨냐면
네.
이제 장기간 근로 시간이 뇌졸중과 심장마비 발병 등에 미치는 그 상관관계를 분석한 네. 그 논문을 그 영국에 있는 그 유니버시티 칼리지 그 교수팀이 네. 그 밝혀냈어요. 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근무 시간이 늘어나면 뇌졸중 심장마비도 는다. 그래서 주당 35에서 40시간 일하는 사람에 비해서 41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일하는 사람일 경우에 뇌졸중 비율이 평균 10%가 높고요.
네.
49에서 54시간 정도 일하는 사람의 비율은 27%가 더 증가했고 마지막 5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요 33%가 높습니다.
어떻게 우리 남편
아이고 이런 이 얘기 꼭 전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기간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실제적인 통계로 밝혀졌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그 주당 평균 50시간 일하는 근로자 비율이요. 지금 18.7%거든요.
네.
예. 그래서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거의 최고 세계 최고로 치면 한 네 번째로 일 중독 국가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잡힌 주당 50시간 일하는 그 18.7%에는요
네.
야근 수당 책정 안 하고 네. 그냥 근무하시는 분들 사실은 엄청나게 더 많이 포함되어 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장시간 근로가 그냥 단순히 일만 더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운동할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걸 짧은 시간에 풀려고 하니까 술을 많이 먹게 하기 때문에
네.
더 이런 뇌졸중하고 심장병 질환의 그 원인이 네. 될 수 있다. 라는 얘기에서 오늘 우리 팟캐스트 일찍 끝나고 또 퇴근하시죠? 우리끼리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자 이런 날이라도 우리 일찍 가자. 그래서
네.
우리끼리라도 이 위험을 좀 떨어뜨리는데 네. 일 좀 하자.
감사합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 순서는 글쓰기 팁. 이번 주에는 어떤 글쓰기 팁을 알려주실 건가요?
네, 그 여기 보면. 소 두 마리로 알아보는 경제라서 이제 직설에 나온 네. 이야기를 갖다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소 두 마리로 푸는 경제.
네.
뭐 어떤 건가요?
자,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여러 나라나 어떤 그 이제 경제 체제에 따른 비율을 갖다가 소 두 마리로 우리가 풀어내는 겁니다.
소 두 마리가 큰 의미가 있나 봐요.
자,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이제 예를 제가 한번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왜 글쓰기 팁이냐면, 자, 소 두 마리란 건 일종의 그 은유죠. 상징인데, 그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각각의 특징들을 잡아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사실 이게 대단한 그 비유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공산주의. 소가 두 마리 있다. 국가가 소를 국유화한 뒤 국민들에게 우유를 나눠준다. 네. 자, 소는 국가의 소유가 네. 된 거예요. 사회주의. 소가 두 마리 있다. 한 마리는 이웃에게 나눠준다. 자, 생산 경제 시스템 자체를 다시 내 주변 사 네. 주변에게 돌려준다는 의미가 있죠. 파시즘. 소가 두 마리 있다. 국가가 소를 국유화한 뒤 국민들에게 우유를 판다. 네. 아까 공산주의 우유를 나눠줬어요. 네. 근데 이제는 파시즘 뭐예요? 국가가 우유를 파는 거예요. 거. 네. 소까지 자기들이 소유하고 거기서 나온 생산물까지 다시 국민들에게. 자. 관료주의. 소가 두 마리 있다. 국가가 소를 국유화한 뒤 한 마리는 죽이고 다른 한 마리에게 짜는 우유도 엄한 데다가 버린다.
왠지 우리나라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걸 지금 네. 보이죠? 두 마리 있는데 한 마리는 죽이고 나머지 나머지 짜는 우유도 엉뚱한 데 세고 있어요. 자, 고전자본주의. 소가 두 마리 있다. 한 마리를 팔고 그 돈으로 황소를 산다. 소가 계속 불어나고 경제가 성장한다. 소를 판 돈은 은퇴 후 노후자금이 된다.
괜찮다.
예, 제일 이렇게 그럴싸하게 포장돼 있죠.
네네.
자, 벤처 투자. 소가 두 마리 있다. 은행에서 일하는 가까운 친척이 써준 신용장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회사에 소 두 마리 아직 있지도 않은 한 마리를 더해 판다. 출자 전환을 통해 장부의 소를 네 마리로 불리고 세금 공제를 받고 나면 소는 다섯 마리가 된다. 소들이 짜낸 우유의 소유권을 조세 피난처인 케인만 아일랜드에 있는 유령회사 중개인에게 넘기고 이때 여섯 마리로 불어난 장부상의 소는 다시 본인 주식회사로 되팔 때 일곱 마리로 한 마리 더 불어난다. 회사 연례 보고서에는 회사 소유의 소가 여덟 마리로 나와 있다. 한 마리 더 늘릴 수 있는 옵션 포함.
와, 네 배가 늘어났네요.
그렇죠. 두 마리가 있었던 게 어느 순간에 이리저리 회계장부와 조작을 통하고 그리고 유령 캐피탈 회사와 그리고 조세피난처를 통해서 갖가지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걸 꼬집고 있죠. 네, 자, 한번씩 또 그 예를 내용이 네. 있습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소를 어떻게 가냐?
이제 나라별로 나눠주는
그렇죠.
건가요?
나라별로 나눈 거죠. 네. 소가 두 마리 있다. 내 소긴 한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일단 점심부터 먹기로 한다. 약간 그 어떤 시스템 경제 체제는 갖춰져 있는데 사람들이 좀 게으르고 거기에 별 관심 없는 걸 비꼬고 있죠. 자, 프랑스. 소가 두 마리 있다. 파업에 돌입하고 투쟁을 조직하고 도로에 바리케이트를 세운다. 우리는 소를 한 마리 더 원하기 때문이다.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 그 굉장히 그 강경한 어떤 노조나 이런 협상을 통해서 굉장히 자주 파업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 걸 갖다 얘기한 겁니다. 미국. 소가 두 마리 있다. 한 마리는 팔고 다른 한 마리의 젖을 계속 쥐어짠다. 네 마리 소가 생산할 분량의 우유가 나올 때까지. 끝내 소는 죽는다. 컨설턴트를 고용해서 왜 소가 죽었는지 분석을 의뢰한다. 네, 굉장히 효율성을 강조하고 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컨설팅 업계를 또 비꼬는 네, 내용이 네. 있죠. 스위스. 소가 5천 마리 있다. 당신 소는 아니다. 전 세계 곳곳에 퍼져있는 소 주인에게 보관료를 받는다. 네. 스위스 은행을 빗대서 얘기한 거죠. 네. 그다음에 호주입니다. 소가 두 마리 있다. 이 정도면 꽤 풍족하다. 사무실 문 닫고 맥주 마시며 축하 파티를 한다. 굉장히 여유로운 삶을 얘기하죠. 진짜 방목해서 키우죠. 자, 중국. 소가 두 마리 있다. 300명이 달려들어 젖을 잔다. 완전 고용을 달성했고 예,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얘기한 거죠. 소의 생산성도 아주 높다고 홍보한다. 실상을 보도하는 기자가 있으면 체포에 구금한다. 네, 언론의 자유가 없는 걸 비꼬았습니다. 인도. 소가 두 마리 있다. 소를 숭배한다.
숭배하죠.
네, 숭배하는 꼴이에요. 자, 이라크. 모두가 당신 나라에 소가 많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소가 없다고 누차 말했지만 아무도 이 말을 믿어주지 않고 결국 당신 나라는 침공을 받고 전쟁 통해 아수라장이 된다. 그들이 찾던 소는 당연히 없었고 지금도 소는 없다. 대신 민주주의를 얻었다. 네.
이거 이라크를 꼬집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참 네. 미국이 반성해야 되는. 네. 네. 정확히 얘기하면 부시 정권. 자, 영국 소가 두 마리 있다. 둘 다 광우병에 걸렸다. 네.
어.
근원지를 얘기한 거죠. 네. 그리스 소가 두 마리 있다. 다른 한 마리는 프랑스로부터, 또 한 마리는 독일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아, 두 마리 다 잡아먹었다. 채권자인 은행이 전화를 걸어 우유를 짜내 이자로 보내달라고 한다. 잡아먹었으니 우유를 짤 도리가 없어 IMF에 구제를 요청한다. IMF가 소를 두 마리 추가로 빌려줬다. 그런데 그 두 마리도 다 잡아먹었다. 채권국과 IMF에서 다시 전화를 걸어 우유를 보내달라고 한다. 당신은 머리 자르러 미용실에 가 있다.
와.
네. 갚으라고 네.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부채 채무를 갚는데 쓰질 않고 네, 먼저 이런 공무원이나 기업들이나 은행들이 먼저 쓴 것들을 네. 빚고 왔죠. 자,
한국도 있어요.
네, 한국도 있습니다. 자, 남한 소가 두 마리 있다. 둘 다 삼성 거다. 네. 북한 소가 두 마리 있다. 김정은이 자기 머리 모양과 똑같이 소털을 자르라고 지시한다. 예, 우리 굉장히 그 획일적인 문화를 빚고죠. 네. 당신은 그 명령을 어겼다가 처형당한다. 소는 노동교화소로 보내진다.
대박. 네.
일본 있습니다. 일본.
일본.
소가 두 마리 있다. 실제 소보다 10배 작고 우유는 20배나 생산해낸 촌력소를 개발한다. 그리고 똑 부러진 만화 캐릭터를 만든 다음에 소켓몬이라고 이름을 지어 전 세계 시장에 수출한다.
포켓몬.
네, 그렇죠. 일본의 캐릭터 산업과 네. 어떤 이런 그 디테일한 어떤 기술력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캐나다 소가 두 마리 있다. 캐나다 소가 미국 소보다 낫다는 걸 광고하는데 모든 영향을 집중한다. 네. 캐나다의 어떤 특징이기도 네. 하죠. 우리는 미국보다 뭔가 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네. 몽골 소가 두 마리 있다. 사람보다 더 많다.
와.
네.
그러네요. 몽골에는 동물이 더 많으니.
네. 자,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소가 두 마리 있다. 미국인 치과 의사가 와서 쏴 죽였다.
와.
네, 이 마지막 얘기는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치과 의사가 굉장히 그 세실이라는 사자를
사자.
잔인하게 그 동물 공원 안에 있으면 못 죽이니까 네. 동물 바깥으로 고기로 유인을 한 다음에 네. 거기서 석궁이나 이런 어떤 살상 무기로 네. 쏴서 죽이고 되게 자랑스럽게
이제 사진 올리고
네, 사진 올려놓은 걸 갖다가 지금 비꼰 내용입니다. 만약에 우리 집 가정 경제를 소 두 마리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 갑자기 저도 생각해봤어요.
뭐가 되나요?
그러게요. 네. 소가 두 마리 있다. 둘 다 아내 거다. 네, 뭐.
하나는 아내 거, 하나는 딸 둘이 소유.
그래서 나눠 보다. 나는 오늘도 권초를 짊어지러 나왔다. 이렇게 되나?
네,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참고 삼아서.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이 아까 말한 그 지금 트렌드, 각 나라의 특징, 그리고 어떤 여러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뭐 초기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 이렇게 풍자할 수 없는 내용인 거죠. 그거를 하나의 컨셉, 소 두 마리란 걸로 얘기해서 풀어냈다는 건 사실은 이게 글로벌한 유머인데 그렇게 전파력이 있는 게 없습니까? 네. 이유가 있다. 이런 걸 좀 저희가 얘기를 좀 드려볼 네, 수
어려운
있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풀이가 돼서 더 이해가 잘 돼요.
네네.
능력자.
그럼요. 예,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게 진짜 저는
네.
능력이죠.
네.
최악의 케이스는 뭐겠어요? 네. 쉬운 걸 어렵게. 어렵게. 네. 어려운 걸 어렵게 풀어도 내가 이해가 가. 쉬운 내용까지 어렵게 풀면 네, 그런 분들이 또 있다. 네. 자, 마지막 그 필사와 관련해서 참고해 볼 저희가 문장은요. 여섯 가지 천한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보시면 그 꼬리라는 만화를 보신 분이 있을 수 있는 텐데 꼬리라는 관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관상보다 심상, 즉 마음의 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보여지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의 그 내면을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요 관상 딱 볼 줄 몰라도 언행만으로도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육천 여섯 가지 천함을 통해서 아 이런 언행을 보인 사람은 천하다라는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면 좋겠네요.
첫 번째는.
자, 첫 번째는요. 남들이 흉을 보는지도 모르고 떠드는 자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자가 나왔습니다.
있죠, 있죠.
아, 그 책에 나온 예를 비롤드자면, 야, 요즘 세금 다 내고 사업한 놈이 어딨냐? 라고 하거나, 그 여자? 나 다 거쳐간 여자 임마? 라고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 예를 들어요. 자, 흉을 보는지도 모르고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지하철 한 칸이 다 들리라는 듯 전화통화를 하는 사람. 식당이나 호프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이 인상을 찌푸릴 정도로 떠드는 사람. 높은 산에 올라가 안주를 늘어놓고 산신령을 깨울듯이 떠드는 사람.
싫죠.
네. 어떻게 보면 천한, 굉장히 천한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천함은요. 자신이 능력 있다고 스스로 말하고 다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행동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리석은데 네. 첫 번째는요. 잘난 척을 들으면 주변 사람들이 기분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자, 잘난 척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감의 표시고 우월감이란 건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자 하는 폭력성의 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소리를 듣기 싫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잘난 척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요. 잘난 척은 빚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처음에는 지 잘난 소리 할 땐 주변 사람들이 와 하고 감탄할지도 모르는데 잘난 척한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본전 심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돈이 많아? 그럼 네가 쏘면 되겠네. 야, 네가 그렇게 힘이 있다면서 근데 왜 나 하나 못 도와주냐? 아, 이런 식으로 사람의 심리가 기제가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잘난 척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면 체면이 서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척을 하게 되면 빚 갚을 일이 생기는 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물론 예외로 악의 없이 좌중을 즐겁게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그런 자랑은 또 네. 다른 이야기다 얘기합니다.
가끔 제가 하는 거.
네.
이런 거.
저야 뭐 의도 지인을 아니까. 네. 네. 세 번째는요. 옆 사람은 곤란을 겪는데 딴청하는 어리석은 자를 얘기합니다.
오, 얄미워.
네. 지금 세월호가 많이 그런 사람들 네. 걸러내고 있죠. 네. 인간은 인간 사이에서 더불어 함께하기에 인간이다. 그런 이유에서 특히 강조되는 덕목이 공감과 배려다. 오프라 윈프리가 대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능력은 공감하는 능력이라 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처럼 기뻐해주는 능력이 그녀를 그 자리로 이끌었다. 윈프리 쇼를 보면 패널들이 좋은 소식에 온몸으로 박수치며 함께 축하해주는 그녀의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자, 이 사람의 시랍니다. 요즘에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종종 연락하던 지인과 통화를 했다. 나 요즘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내 이야기를 다 듣더니 고생했겠네 한마디 하고 그런데 말이야 이번엔 내가 하면서 바로 자기 이야기를 이었다. 그 친구가 아기가 있는 친구도 아니었고 나의 어려움이 그 친구 입장에서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기분이 상한 건 사실이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아플 때 서럽게 만든 사람을 기억한다. 얘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 처남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확실하지 않고 나갈지 들어올지를 모르는 자입니다. 네. 여기 그 우유부담과 신중함을 구분하는 잣대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유부담은 욕심 때문이다. 자,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는데 즉 둘 중 하나밖에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둘 다 놓치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욕심 때문에 우유부담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욕심 때문이라면 그것은 우유부담이다. 하고 두 번째는 우유부담은 어리석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정보가 부족해서 판단할 수가 없을 경우에 즉 모르면 우유부담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중함은 우유부담하고 비슷하지만 신중함은 앎을 전제로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장점과 단점, 이익과 비용을 계산하려면 정보가 필요하고 이런 파악된 정보가 합해져서 직관이 생기고 그것이 결단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확실하지 않고 우유부단함이 네 번째 천함이요. 다섯 번째 천함은요. 남이 안 되는 걸 바라면서 헐뜯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못됐다.
네. 자, 인간이 한심해지면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기쁨만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은 격이 매우 낮다. 그래서 뒷담화는 즐거웠을지라도 뒷담화한 사람들은 신뢰를 받지 못한다. 왜냐?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내 이야기를 팔기 뻔하기 때문일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험담하기를 좋아하면서 큰 인물이 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제 권력 관계가 생기고 이제 정치도 있고 모사와 험담 또 이렇게 판치니까 나름대로 이 효과가 있다. 뭐 근거 없는 소문과 은근한 공작에 무너진 사람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여기 예를 하나 들어준 게 있습니다. 누군가를 험담할 때 험담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바로 험담을 하고 있는 그 본인이다. 자, 우리가 항상 험담을 내뱉는 사람은 험담을 듣고 사니까 거울은 세상이 이제 거울과 같이 항상 내가 뱉은 대로 나한테 돌아오고 그리고 험담을 귀에 달고 있는 사람이 운이 좋기란 대단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처남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마지막으로 자기 자랑할 거 없으니까 남 팔아서 돋보이려고 하는 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요. 나 높은 곳에 거 아는 사람 있는데 왜 이런 사람이야. 야, 내 친한 친구가 검찰청 있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쥐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요. 네. 자,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 이렇게 팔아서 자랑한 사람이 천한 이유. 자, 있는데 뭐냐면 남 팔아서 돋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전형적인 뭐예요? 호가호의, 즉 기대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스스로 호랑이 뒤에서 쫓아오는 여우라고 공표하는 꼴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께 자랑할 게 없으면 아는 친구나 먼 친척을 끌어오겠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한테는 호랑이는 보이지 않고 그 앞에서 잘난 척하는 삐쩍말은 여우 새끼만 똑똑히 보인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란 말은 아예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이 얘기는 천한 사람은 이런 자신의 천한 언행을 고침으로써 보통 사람이 될 수 있고 보통 사람은 이런 천한 행동을 고침으로써 귀인으로서 거듭날 수가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관상보다 그런 언행을 고쳐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얘기다 라는 정보를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책쓰기 글쓰기 코칭 프로그램 꼬그는 만년필 신의정이었습니다.
네, 양정원 고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